우리는 누구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간에도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달력과 시계가 가리키는 연대기의 시간입니다. 역사의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과정, 우리의 하루하루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임하면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다니엘서 7장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는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보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시대를 비추는 거울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는데 벽에 있는 글씨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에 따라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메대 페르시아 제국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시점에 죽습니다. 근데 그게 5장인데 근데 지금 이게 7장이잖아요. 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원년에 뭐 즉위하는 년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장르 때문에 그래요. 1장에서 6장은 제국이 바뀌면서 가하는 압제에 대한 포로들의 서바이벌 서사 궁정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 12장의 장르는 다릅니다. 아포칼립스, 환상, 그리고 계시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왕이 벨사살인데 뭐 그 사이에도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메데파사 연합군에게 전쟁에 져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은 사자굴 이야기 나오는 그때의 왕입니다.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크로노스 시간 순서대로 쓰여 있지 않고 카이로스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시간을 보여주기 위한 순서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바다를 좀 설명해야 됩니다. 바다는 고대 근동에서는 카오스라고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신화에 따르면 바다의 신이 혼돈과 파괴를 대표합니다. 영화나 광고 같은 데 보면 바다에 용 같은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해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다의 무질서함, 무서움 상징하는데 그 주인공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바다는 질서에 대항하는 혼동의 원천입니다. 바벨론만 있는 게 아니고 바알 문화, 지금의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또 자기 나름대로의 신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혼동의 세력, 바다의 신을 제압해야 평화가 올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혼동의 물을 제압하시고 천지 창조를 여시는 그 스토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혼동과 기품, 바다에 사는 리바이아던, 그 용과 같은 거, 혹은 악어 같은 거, 그런 괴물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제압하시고 질서를 세우신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성경의 사상입니다. 바다, 이게 그냥 물리적 바다가 아닙니다. 혼동과 무질서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의 언어를 혹은 뭐 신화를 빌려와서 역사적으로 진행 중인 제국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죠. 신화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구절에 있죠.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님이신데 심판하시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거는 13절에 인자 같은 이 이분이 메시아신데 나서서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설명입니다. 결국은 제국은 혼돈에서 솟아나는 짐승과 같아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는 것인데 자, 그 짐승을 보십시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첫째는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곰과 같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표범과 같다 그랬습니다. 넷째는 특정할 수 없어요. 너무나 흉측하고 기괴해서 알 수 없는 기괴한 짐승. 이 그림 제일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는 사자 같죠? 그 다음에 곰 같고 그 다음에 표범 같은데 이게 네 얼굴이 있고 네 날개가 있는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이거는 뿔이 있어요. 뿔. 잘 봐요. 이거 해석이 잘 됩니다. 이 뿔. 내짐승. 사자, 곰, 표범, 괴연, 내지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뭡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에요. 이 두 번째 짐승은 메대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바사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헬라 나라입니다. 헬라 나라를 우리 성경은 더 파고 들어가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7장 7절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이 열 뿔이 있죠? 이 카운트 해보면 열 개 될 겁니다. 앞에 세 짐승과 달리 정체가 아주 모호합니다. 쇠이빨도 있고 또 발로 밟는다라는 그런 잔혹한 이 정복, 억압, 뿔은 홀 파워라 그랬습니까? 열뿔 왕 10명으로 설명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넷째 짐승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나라가 쪼개집니다. 알렉산더가 거느리고 있는 장군들이 원정 가서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나서 너무 거리가 머니까 따로따로 살림을 하나 다 차려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죠. 다니엘서는 상징적으로 썼지만 실제 역사이거든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자 여기서 작은 뿔이 나와요. 그 작은 뿔이 눈과 입을 가지고 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했습니다. 그 뿌리 뿔을 뽑는 거예요. 한 파워가 한 왕이 앞에 있었던 왕들을 다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이웃 나라들이겠죠. 작은 뿔이 이렇게 힘이 센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뭘까요? 예, 신성 모독적인 언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을 성경학자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통 왕손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정통파 왕들을 갖다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새 뿔이 뽑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성전을 모독하고 제우스 제단을 세워서 유대인들의 제사, 성전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작은 뿔은요, 8장에도 또 작은 뿔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역사의식이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표를 만들어 왔어요. 이걸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2장부터 7장까지 제일 앞하고 제일 끝에만하고 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2장하고 7장하고 3장하고 6장하고 4장하고 5장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7장하고 제일 마지막 12장하고 짝을 이룹니다. 이 7장에 있는 내용들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짐승, 제국의 짐승들이 나오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작은 뿔이 나오죠. 그러면서 7, 8, 9, 10, 11, 12장에 큰 밑그림을 그려주면서 12장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국의 왕들이 유대와 백성을 짓밟지만은 12장 가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 환란을 견디고 부활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을 the many men이라고 하십시다. 복수로. 근데 사람의 아들은 단수로 son of man. 한 사람이에요. 인자. 이 나라를 이제 쳐부시는데 결국은 12장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8장과 10장, 11장이 이렇게 또 짝을 이루는데 염소가 나와요. 양이 나옵니다. 염소는 북방왕, 양은 남방왕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장 보면은 순양과 순염소가 저끼리 싸우는 것이죠. 8장 9절에 순염소의 큰 뿔이 꺾이며 네 뿔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등장해서 매일 제사를 폐지한다. 아까 7장에 있었던 말을 한 번 더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순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뿔 4개가 등장하고 이 4개를 무너뜨리는 작은 뿔이 하나 또 나와가지고 이걸 다 없애버립니다. 자, 10장에 작은 뿔이 또 나오는데 그때는 작은 뿔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 작다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비천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 11장에는. 그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밑에 많은 나라가 갈라지는데 대표적인 두 나라가 톨레마이라는 이집트 나라고 셀루시드라는 시리아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막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셀루시드에 이 작은 뿔이 나와서 왕들을 다 죽여버리고 힘을 과시하면서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성소를 더럽힌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짝을 이루고입니다. 자, 9장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1회라는 것은 70 곱하기 7 혹은 490년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7장에서 심판이 있고 12장에서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자의 심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8장에서 저 나라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당하는 그 유다의 고난, 이 8장에도 나오고 10장, 11장에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싸우는 그림이 있고 양과 순염소가 싸우는 그림이 있죠. 제일 안쪽에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세상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든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학자들이 얼마나 이런 연구를 많이 했는지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카이로스 인 크로노스.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입니다. Suffering under horn power.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후반부 7장에서 12장은 단순한 환상모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구조적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제국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부활 짝이 되죠. 헬라시대의 갈등과 성전 모독, 작은 뿔의 권세, 그리고 71회 연대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시간. 다니엘의 비전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점괘가 아닙니다. 시간 자체를 신학화하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뿔의 권세, 홈 파워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릅니다. 부당한 정치 권력, 사회적 불평등, 심지어 교회 안의 권위주의와 억압 구조까지 우리의 크로노스는 이런 힘 앞에서 흔들리고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하죠.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한된 시간입니다. 영원한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할 때 모든 억압은 사라집니다. 다니엘은 환상의 마지막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보좌와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나님께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그 나라와 권세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게 됩니다. 제국의 크로노스는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영원합니다. 사람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한정된 크로노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반드시 임하며 뿔의 권세, 혼 파워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이 땅의 아픔, 질병, 미움, 시기, 다툼, 압제로부터 다 인내하며 견디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